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참 복된 교회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함께했고 그리스보, 소스데네, 뭐 스데바나 같은 위대한 일꾼들을 배출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8개월 동안 사역하고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보았던 대로 교회에 여러 분쟁이 있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 은사 문제들, 심지어 주님의 부활 사건까지도 왜곡되게 말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매우 혼란케 하고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펜을 들어서 급기야 이렇게 고린도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바울이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권면하는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권면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이런 책망은 굉장히 쓰라린 고통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탈된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이탈된 교회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사실은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14절에 있는 말씀 내용처럼 오늘 제목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노라 이렇게 생각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한 정말 어떤 분께 보면 매우 빈정거리듯 야유를 퍼부은 듯한 가혹한 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곁들여서 사실 사도들 자신들이 굉장히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이르기까지도 구경거리가 되는 비참한 이런 모습들, 참혹한 현실들을 지적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우리가 부끄럽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저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잘난 듯이 했구나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지금 14절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13절까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요법을 사용을 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위험한 죄, 특별히 교만죄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모든 복락을 누리는 첩경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마치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쓴소리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쓴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을 잘못된 비행을 보게 되어질 때 아무 소리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비행을 이야기하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못된 짓 하지 마라. 바른 길 가라. 정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 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키운 것이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런 짓을 하느냐. 뭐 이렇게 야단치면서도 자녀들이 바른 길 가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철없는 자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철없는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은 정말 많은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철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부모를 이용하려고만 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철이 든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도 부모의 교훈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유지를 받들려고 할 것이고 부모의 마음의 못을 박는 일은 꿈도 꾸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어지고 정말 살피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은 아마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흐뭇한 매우 자랑거리가 되고 든든한 힘이 되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 내가 헛되게 키우지 않았다 이런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떨까? 부모 자식 관계로 지금 사도 바울은 설정하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내용은 매우 타당한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사실 오늘날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과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봐져요. 적어도 뭐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체로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을 하는 일들이 뭐 대부분이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뭐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권위가 있었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매우 컸다고 봐집니다. 때로는 뭐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시피 할 정도가 되어서 정말 뭐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상하게 대하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대체로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정말 끈끈한 그런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아져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사실 뭐 교회 안에서 정말 무슨 신을 대하듯이 하는 이런 현상은 뭐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뭐와 같이 대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아유, 바울 사도니까 저 정도 해야지. 오늘날 뭐 목사는 바울 사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열등한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어쨌든 바울을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또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영접했다. 뭐 이런 면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당시 타당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나쁜 게 은혜롭겠습니까? 좋은 게 은혜롭겠습니까? 뭐 당연한 부분인데 관계가 좋은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좋으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뭐하러 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 관계에도 정말 이렇게 사랑과 존경이 가득 찬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가 있다 하면 뭐 부모는 항상 자식들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부모의 책임을 매우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의 책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야, 돈으로 자식을 키우라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또 남의 손에 아이를 맡겨서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도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고도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쌓는 일에는 정말 많은 스승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본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사실을 잘 알리라고 봐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랑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내 자식을 아동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에 보내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현장들이 우리를 정말 매우 분노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행을 저지른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은 분명한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에게만 분노를 쏟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 내가 돈벌이의 욕심 때문에 또는 내 자신의 사회적 경력을 쌓는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돈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부모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을 저만치 달아나게 만든 부모들은 과연 이 일에 면책특권을 가진 자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사랑의 손길이 절실한 때 사랑이 가득한 엄마 아빠의 품 안을 어떻게 전문 교육기관의 돌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직업인으로서 사명에 충실한 좋은 교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대부분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향한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을 그런 교사들에게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죠.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을 키우면서 종종 아이들이 아유 엄마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어 제발 좀 그만 좀 해 뭐 이런 잔소리 한다고 짜증내는 일들이 대부분 부모들에게 나타나리라고 봐야죠.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중단됩니까?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지만 그런 소리 들어도 또 뭐 애들이 잔소리라고 이야기할 망정 또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 물론 사랑의 표현이 때로 잘못되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성가시게 만들고 에베소 6장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어른들이 되어져서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정말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들이 다 있을 거라고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 사랑은 자기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을 먹고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 때 즐겨 부르는 뭐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사 말을 보면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달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뭐 대부분 부모를 일찍 여인 분들이나 또 안 계신 분들 또 부모님이 연세 드신 분 자녀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때 눈에서 눈물이 줄 흐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닌가 말이죠. 그런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엄마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아이 곁에서 사랑으로 길러낸 부모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풍족하게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은 뭐 반듯하게 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에서 보는 일들이죠. 근데 엄마가 정말 필요로, 아빠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아무도 거기에 있어주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정말 삐뚤어지게 지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한약이 책망을 해서 정말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나쁘고러운 그런 모습을 느낄지라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비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식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식을 안 낳아봤어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교인들이 듣기 싫은 소리, 부끄럽게 들으면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리로 한 것이라고 봐야죠. 사실 자녀 양육에 있어서요, 애들에게 전혀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경우가 성경에도 있어요. 뭐 한 번도 뭐 애야 왜 이러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을 너무 순종을 잘하는, 뭐 이야기하면 네, 이야기하면 네, 한 번도 노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싫은 소리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냐, 좀 반대적인 현상인데 아이를 극단적으로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아이가 너무나도 말을 잘 들어서 싫은 소리 안 한다, 이런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갓난아이들도 잘 싸우는 거 아시잖아요. 심지어 쌍둥이들도, 이렇게 쌍둥이 키우는 사람들도 보면 서로, 애들도 서로 빼앗고 싸워요. 울고 불고 난리를 벌여요. 자신들의 고집을 단단히 피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 키우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우상으로 받들어 섬기는 경우, 아이가 집에서 대장 노릇하는 것, 똑같이 영적으로도 성도들이 뭐 정말 말을 잘 들으면 싫은 소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뭐하러 책망하고 꾸중하고, 그래서 성경에 정말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았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책망의 소리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반항하는 기질들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야단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교회 교인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목사들도 존재해. 그래서 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는 점. 그래서 사람들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교육은 사람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싫은 소리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요즘에는 뭐 이 채찍질을 하는 거 못하게 되는데, 성경은 사실은 채찍질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채찍질을 하나 징계를 내려라. 초다를 참아 가지 못하는 자는 아이를 망치는 것이다. 우리가 훌륭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잘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가만히 뭐 말로만 다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정말 육체적인 아픔도 경험을 해야 제대로 훈련을 되는 거지, 말로서 말한다고 해서 다 되면 뭐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엄하지만 애정이 풍성한 자녀 양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역군으로 자랄 수 있다고 봐야지. 야단만 치면 의기소침한 아이, 자신감이 없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적절하게 격려와 칭찬을 곁들여서 하게 되면 반듯하게 자라는 거죠. 반면에 또 오직 칭찬만 하는 그런 자는 아이들을 오만방지한 자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목사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야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책망과 바르게 하는 교훈 역시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목사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를 전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돼. 여러분, 내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고린도 전서에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림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목사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목사를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깊은 애정을 닮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되 때로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예의범절이 반듯한 아이가 되게 하듯이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들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진리를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그야말로 품격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만 스승보다 아비 하나가 더 낫다. 물론 뭐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1만 명의 스승 아비 무능한 아비보다는 훨씬 낫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8개월 동안 목회를 하다가 떠났는데 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선생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왜 선생들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이유를 뭐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고대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떠나고 다 순회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선생이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돈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이유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선생들이 등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보다 이 아비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이 표현은 정말 아비가 필요하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아비였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사용된 스승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페다고그가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관리인, 돌봄이, 보호자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의 역할, 영어로는 가디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관리인의 역할 자체가 뭐냐면 아이를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간다든지 할 때 그 등하교 시간에 에스코트 해주고 또 안전을 책임지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행동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예전에 뭐 옛날에는 다 노예 중에서 우수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냥 무식한 그 사람들이 아니고 상당히 아이들을 교양 있게 잘 돌보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이제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단어는 이 스승은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통솔할 권한을 가진 자이지만 아버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독특한 권위를 지닌 자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다른 선생들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아비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비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선생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생은 선생에 불과한 것이에요. 선생은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모든 훌륭한 아비가 다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이 파이다고고이라고 하는 단어와 파테라스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아비라고 하는 말을 구분하고 있는데 즉 돈을 받고 주인집 아이들을 돌보는 책무를 감당하는 자와 돈과 상관없이 깊은 사랑으로 아이를 지도하고 돌보는 아비의 책무는 판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목사는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자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난 자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복음 선포자를 사용하여 그들의 입에서 증거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병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군인으로서, 또 싹군으로서가 아니라 참 목자로서 주님의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진 것이, 그러니까 대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목사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것이거든요. 마치 부모에게 자식을 준 것은 자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부여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는 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목양하라고 그런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바깥에서 만나지는 유일한 성경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냈던 17세기 청교도들의 그 가르침을 보면 청교도들이 목사 후보생들에게 늘 교훈한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목사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자신의 이익과 명성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그런 대상으로 여기며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사역을 보게 될 때 정말 저 목사 왜 저렇게 하는가,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라,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또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와 나 아무 관계를 없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은 모임이 큰 교회들을 보게 되면 목사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도 부모들은 그 자식들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많으면 사실은 이제 그거를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쉽지 않은 것이겠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뭐 50명, 100, 50, 60명 정도밖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다 아는 입장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성교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런 것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틀린 것은 분명해. 그렇지만 목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자들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목사의 수고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옛날 개역 성경이 있는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이런 말이 저는 더 실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이 해산의 수고는 일반적으로 산후의 고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한 생명이 엄마의 자궁을 뚫고 나오기까지 정말 엄마의 사지가 다 뒤흔들리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저도 연구에서 옛날 때, 연구에서는 그 당시는 한국에서는 남편은 그 분만실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연구에서는 들어오라고. 아유. 집사람 그냥 그 몸부림치는 모습들 참아 볼 수 없이 그냥 눈 딱 감고 주여 빨리 낳고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눈에 생생한데 정말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의미하는 이 해산의 수고가 단지 분만의 고통, 산고의 고통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어머니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헌금위원들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 낳는 게 힘듭니까? 애 키우는 게 힘듭니까? 아마 여기 어머니들 입장에서 애 낳는 게 힘드냐 애 키우는 게 힘드냐라고 하면 거의 100이면 100 다 애 키우는 게 힘듭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바울이 지금 의미하는 것은 이 부분이 단순히 아기를 낳는 상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내가 산고의 고통을 끝까지 갑니다. 그게 사실 해산의 수고다라고 하는 그 단순히 아기 낳는 고통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엄마한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고 많이 낳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왜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더 힘드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의미하고 있는 이 해산의 수고는 단순히 애 낳는 이 고통만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이 사실을 목사 되기 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 목사 불렀을 때 야 너 뭐 주의 종 되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 저 결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사하고 나서 나중에 알은 건데 물론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하셨겠지만 이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한다고 한다면 포기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모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기 키우는 수고와 고통 이런 아픔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때려치고 싶은데 내가 나 엄마 안 해. 어떤 분은 대통령 더 이상 못하면 끝다고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 못하겠다 목사 못하겠다라고 이해할 때 언제 그런 말 그런 게 이렇게 막 솟구쳐 나올까요? 애들이 말 잘 들을 때예요. 말 안 듣고 지독하게 속썩일 때예요. 애들이 정말 말 안 듣고 그럴 때 야 나 내 엄마 되는 거 포기하겠다 아비 되는 거 포기하겠다 이런 게 나오겠죠. 내 말 잘 들으면 뭐 그런 이야기 뭐하러 하겠어요. 뿌듯하겠죠. 목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정말 말 잘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회하면서 다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찬양대 주의를 해보고 싶다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찬양대 주의자 여기 주의자가 앞에서 주의하는 대로 찬양대가 잘 순종해야 하네요. 만약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지멋대로 논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냐 하냐면 목사가 앞에서 정말 이끄는 대로 다 순종하고 따라준다 얼마나 좋은 화음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후배들이 권면하는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저들 잘나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지들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면 정말 부모가 자식 키운 보람도 별로 못 느끼리라고 보게 되는 것처럼 목사들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알아주지도 않고 말썽을 일으키거나 양들이 되라고 키워놨더니 염소가 되어서 기회만 있으면 들이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에이 목사 그만 둬버리자 그러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봐야지. 저도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차왔다 한 번도 입으로 내뱉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내뱉은 적은 없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여기까지 차오를 때도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바울을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심정을 엿보는 말씀을 우리가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하고 아비처럼 돌보고 그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했는데 하루아침에 돌변했어요. 그들에게 참된 말을 한다고 그냥 완전히 등 돌리고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말 때문이냐? 거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스승들 때문에, 잘못된 교사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을 꼬드긴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저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역할을 하는 도우미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온 이 선생들은 저희들이 열심을 너희들로 하고 열심 내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고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어느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목사의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의 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저는요, 저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저를 괴롭히다. 나는 자기는 나를 추종해서 정말 이렇게 잘 하기를 원하는데 목사의 사람으로 안 받아준다고. 저는 목사의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 누가 내 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나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사람이 될 때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비교를 하잖아요. 아유, 앞에 있는 목사님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왜 그래? 그래서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든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를 주의 종으로 대우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지, 나는 전임 목사의 제자였기 때문에 나는 전임 목사에 대해서는 뭐 하지만 지금 새로 오신 목사에 대해서는 내가 안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성향이라고 사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4장 19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목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목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인 것이죠. 잘난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자식이 잘난 자식일까요? 물론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이 잘난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은공을 알고 정말 효도하고 철든 자녀가 진짜 잘난 자식 아닐까요? 세상적으로 잘난 자식은요, 불효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좀 힘들게 사는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잖아요. 허리띠 졸라매고 애간장을 쏟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탄하는 부모가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은덕을 기억하고 어머님의 은혜를 노래하듯이 목사의 수고와 땀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며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할 수 있는 철든 성도로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 득을 보는 것이 잘못이 아니듯이 목사 역시 성도들 득 좀 본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닐 거라고 보아져.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좋은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듯이 목사가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양들의 복락을 위하여 정말 피를 토하며 온 몸이 부서지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영혼의 치료자를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선생은 일시적으로 필요하지만 부모는 평생 길잡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식도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한 존재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부모 자식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은 평생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스승과 제자 관계도 덜어 있지만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지 않나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영적 돌보미의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도할 주님의 사역자, 여러분들의 영혼의 부유함을 위하여 아비의 심정으로 해산의 수고를 쏟는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목자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자식들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자녀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똑같이 그렇게 자녀 사랑을 잘 하지 못할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성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거 가지고 짜증낼 거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리사랑이 내가 부모로서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보답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너희들의 책임이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같이 16절 읽어보고 말씀 맺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정말 미만에 차는 이런 것을 그런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그렇게 권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너희를 돌보고 있는 그런 나를 너희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런 지도자의 그런 마음 우리도 또 본받아서 내리사랑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만을 기대하지 말고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내가 받은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내리주는 전달해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